헨리 데이빗 소로는 그의 나이 28살이 되던 해에 인적 없는 숲속 연못가로 홀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혼자서 오두막을 짓고 혼자서 밭을 갈아 살면서 가끔 찾아주는 친구들 외에는 철저한 고독 속에서 명상을 하고 글을 썼습니다. 그리고 30살의 생일 2개월 후에 다시 세상으로 나왔습니다. 이른바 월든 라이프는 소로에게도 일상은 아니었습니다. 소로 자신이 밝힌 바 소셜 익스페리먼트, 즉 사회적인 실험이었습니다. 사회적이란 말은 소로의 실험이 자폐적인 고독을 즐기기 위한 개인적인 성격의 것이 아니었음을 의미합니다. 더불어 실험이라는 말은 소로의 월든 프로젝트가 현실성이 떨어지거나 지속 가능하지 않다고 폄하할 수 없음을 시사합니다. 그는 문명 속에서 현실의 논리에 물들어 있으면 결코 깨달을 수 없는 진실, 우리가 오래전에 잃어버린 삶의 참된 가치를 되찾기 위해서 숲으로 들어간 것입니다. 일체의 허식과 군더더기를 제하고 남은 생활의 정수 속에서 삶의 본연을 찾고자 했던 것입니다. 자연주의자 존 버러우즈의 말을 빌면 소로우의 실험은 아침 공기처럼 산뜻한 생명의 도약이었습니다. 4월 30일 수요일 밤 이승열의 영미문학관 이승열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저는 케이든입니다. 안녕하세요.
헨리 데이빗 소로가 월든 숲으로 간 거는 1845년 3월 말이었습니다. 그날을 그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난 도끼 하나를 빌려 월든 호숫가의 숲으로 내려갔다. 가능하면 숲 가까이에 있는 곳에 집을 지을 생각에 곧게 뻗은 어린 백송나무 몇 그루를 베기 시작했다. 그는 자신이 살 오두막을 짓는 그날 매우 상쾌한 기분이었다고 회고하고 있습니다. 봄이 찾아오는 숲의 햇살을 받으며 종달새와 딱새를 비롯한 여러 종류의 새들을 구경할 수 있었다면서요. 그리고 이런 시적인 여흥 못지않게 한 채의 검소한 오두막을 짓는 데 소요된 세세한 작업 과정과 경비는 물론 이후 경작과 날품팔이 등의 자급자족을 통해 얻고 지출한 경비까지 소상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이 장의 제목인 경제에 부합하는 상세한 일지라고 할 수 있는데요. 시간 관계상 그 모든 것을 다 감상할 수 없는 점이 아쉽지만 이후 여러분 각자의 독서의 몫으로 남기면서 그에 도움이 될 만하다고 생각되어 준비한 선물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도서출판 은행나무에서 이승열의 영미문학관 청취자 여러분에게 월든 완역서를 선물로 드립니다. 자세한 건 홈페이지 감상 게시판 공지글을 참고해 주십시오.
이승열의 영미문학관에 오시는 길 알려드릴게요. 홈페이지 주소는 home.ebs.co.kr/englit, E-N-G-L-I-T 이고요. 50원의 유료 문자 샵 1045, EBS 인터넷 라디오 반디 게시판, 트위터, 페이스북 계정 EBS underbar Englit, E-N-G-L-I-T 편하신 곳으로 사연과 메시지 보내주세요. 이승열의 영미문학관에서 감상하는 작품의 영어 텍스트는 홈페이지 대본 게시판에서 미리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듣기와 팟캐스트를 이용하시면 지난 방송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런던 그래머의 Strong 듣고 감상 시작합니다. 이승열의 영미문학관 헨리 데이빗 소로 에세이 월든 세 번째 감상 시간입니다. 소로의 월든 프로젝트는 숲에서 자신의 오두막을 직접 짓는 것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그는 봄이 다가오는 숲 속에서 새들을 벗삼아 자신을 위한 노동에 임하는 과정이 상쾌했다고 말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빌려왔던 도끼자루가 빠졌다고 하죠. 그는 도끼에 쇠기로 쓰려고 나뭇가지를 잘라내 돌로 때려박은 후에 나무를 불리기 위해서 도끼를 호수의 얼음이 녹은 구멍에 담갔습니다. 그리고 그때 하나의 깨달음을 주는 일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I saw a striped snake run into the water, and he lay on the bottom, apparently without inconvenience, as long as I stayed there, or more than a quarter of an hour. Perhaps because he had not yet fairly come out of the torpid state. It appeared to me that for a like reason, men remain in their present low and primitive condition. But if they should feel the influence of the spring of springs arousing them, they would, of necessity, rise to a higher and more ethereal life. I had previously seen the snakes in frosty mornings in my path with portions of their bodies still numb and inflexible, waiting for the sun to thaw them. On the 1st of April, it rained and melted the ice, and in the early part of the day, which was very foggy, I heard a stray goose groping about over the pond and cackling as if lost, or like the spirit of the fog. So I went on for some days cutting and hewing timber, and also studs and rafters, all with my narrow axe, not having many communicable or scholar-like thoughts, singing to myself. Men say they know many things, but lo, they have taken wings. The arts and sciences, and a thousand appliances. The wind that blows is all that anybody knows.
줄무늬 뱀 한 마리가 호수로 뛰어드는 것이 보였다. 내가 그 주변에 있는 동안, 다시 말해 15분 이상이나 녀석은 호수 바닥에서 꼼짝도 하지 않으면서도 별로 불편하지 않은 듯했다. 녀석이 아직 동면 상태에서 완전히 깨어나지 않았기 때문이었을까? 내 생각에는 비슷한 이유로 우리 인간도 현재의 저급하고 원시적인 상태에서 허덕대고 있는 듯하다. 그러나 완연한 봄의 기운이 찾아와 우리를 일깨우는 걸 느낀다면 우리는 반드시 지금보다 더 고결하고 영묘한 삶을 지향할 것이다. 얼마 전까지 나는 서리가 내린 아침에 오솔길을 걷다가 뱀들을 자주 보았다. 뱀들은 한결같이 몸이 아직 추위에 굳어서 제대로 움직이지 못했고 햇살이 몸을 녹여주기를 기다렸다. 4월 1일에는 비가 내리면서 얼음이 녹았다. 이른 아침 안개가 자욱했고 일행을 놓친 거위 한 마리가 호수 부근에서 길을 잃은 것처럼 혹은 안개의 정령인 것처럼 꽥꽥거리는 소리가 들려왔다. 나는 며칠 동안 계속해서 나무를 베고 다듬어 새끼등과 석가래를 만들었다. 그 모든 것을 폭이 좁은 도끼 한 자루로 해냈다. 남들에게 전할 만한 생각이나 학자 같은 생각은 별로 하지 않고 혼자 노래를 흥얼거리면서 말이다. 사람들은 많은 것을 안다고 말하는구나. 하지만 보라, 많은 것이 날아가 버렸다. 예술과 과학, 그리고 그것들이 빚어낸 수많은 창조물들이 바람이 부는구나. 이 정도는 누구라도 아는 것인데. 일을 서두르지는 않았지만 한눈 팔지 않고 일한 덕에 나는 4월 중순에 집에 골조가 될 목재들을 모두 갖출 수 있었다. 그런 후 나는 일찌감치 사둔 낡은 판잣집을 손보기 시작했다. 우선 못을 뽑고 판잣집을 헐었다. 판자들을 수레에 실어 호숫가로 옮기고 풀밭에 펼쳐놓아 햇살에 말리고 소독했다.
At length, in the beginning of May, with the help of some of my acquaintances, rather to improve so good an occasion for neighborliness than from any necessity, I set up the frame of my house. No man was ever more honored in the character of his raisers than I. They are destined, I trust, to assist at the raising of loftier structures one day. I began to occupy my house on the 4th of July, as soon as it was boarded and roofed, for the boards were carefully feather-edged and lapped, so that it was perfectly impervious to rain. But before boarding, I laid the foundation of a chimney at one end, bringing 2 cartloads of stones up the hill from the pond in my arms. I built the chimney after my hoeing in the fall, before a fire became necessary for warmth, doing my cooking in the meanwhile out of doors on the ground, early in the morning, which mode I still think is, in some respects, more convenient and agreeable than the usual one. When it stormed, before my bread was baked, I fixed a few boards over the fire and sat under them to watch my loaf, and passed some pleasant hours in that way. In those days when my hands were much employed, I read but little, but the least scraps of paper which lay on the ground, my holder, or tablecloth, afforded me as much entertainment, in fact, answered the same purpose as the Iliad.
"마침내 5월 초, 나는 몇몇 지인의 도움을 받아 집에 골조를 세웠다. 굳이 도움이 필요한 건 아니었지만 이웃들과 관계를 돈독히할 기회를 살리고 싶어서 그들에게 도움을 청한 것이었다. 상냥식에 참석한 사람들의 면면을 고려할 때 나만큼 영광을 누린 사람은 없을 듯하다. 그들은 언젠가 훨씬 웅장한 건축물의 상냥식에 참석할 운명을 타고난 사람들이었기 때문이다. 골조에 벽체를 붙이고 지붕을 올리자마자 7월 4일 곧바로 나는 내 집에 거주하기 시작했다. 판자의 끝부분을 얇게 깎아 겹치게 이었기 때문에 빗물이 전혀 스며들지 않아서 가능한 일이었다. 그러나 벽에 판자를 붙이기 전에 난 2 수레분의 돌을 호숫가에서 언덕까지 팔로 안아 직접 날랐고 그 돌로 집의 한 귀퉁이에 굴뚝의 기초를 놓았다. 그리고 가을에 괭이질을 끝낸 후에 난방을 위해서 불을 지펴야 하기 전에 굴뚝을 올렸다. 그때까지는 아침 일찍 집 밖의 공터에서 식사거리를 준비했다. 지금 생각해도 이는 여러 면에서 편리하고 재미있는 조리 방법인 듯하다. 빵이 구워지기 전에 비바람이 몰아치면 난 커다란 판자들을 불 위로 움직이지 않게 세워놓고 그 아래 앉아 빵이 구워지는 걸 지켜보며 몇 시간이고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당시 나는 이런저런 일로 너무 바빠서 독서를 거의 하지 못했다. 그러나 내가 먹을 것을 쌌던 것이나 식탁보로 썼던 것이자 땅바닥에 널브러진 작은 신문지 조각들은 일리어드만큼이나 내게 큰 즐거움을 주었고 실제로 일리어드와 똑같은 역할을 했다. 이승열의 영미문학관, 헨리 데이비드 토로 에세이 월든 함께하고 계십니다. 방금 들으신 음악은 본 이베르의 와시였습니다. 집을 지을 때 기둥에 보를 얹고 그 위에 처마돌이와 중돌이를 걸고 마지막으론 마룻대를 옮긴다고 합니다. 이 과정을 상량한다라고 말하는데 이를 여러 사람이 함께하며 기념하는 것이 상량식입니다. 소로가 월든호스가의 오두막 상량식을 했을 때 그의 수많은 친구들이 참석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소로가 오두막에 들어가 살기 시작한 7월 4일은 미국의 독립기념일이지만 소로 자신에게는 개인적으로 독립을 한 날을 의미한다고 하죠. 오두막을 지으면서 숲의 공터에서 빵을 굽는 과정을 몇 시간이고 지켜보는 일, 그리고 새참을 쌌던 신문지를 읽으며 호머의 일리어드 못지않게 즐거워했다는 일화는 그가 오두막에 들어가기 전에 이미 삶의 본연을 찾은 그 즐거움을 터득했음을 잘 알게 해줍니다. 삶의 본연을 지키기 위한 수단으로서의 집짓기에 대한 소로의 이야기 계속해서 감상하겠습니다.
'There is some of the same fitness in a man's building his own house that there is in a bird's building its own nest. Who knows but if men constructed their dwellings with their own hands and provided food for themselves and families simply and honestly enough, the poetic faculty would be universally developed, as birds universally sing when they are so engaged. But alas, we do like cowbirds and cuckoos, which lay their eggs in nests, which other birds have built, and cheer no traveler with their chattering and unmusical notes. Shall we forever resign the pleasure of construction to the carpenter? What does architecture amount to in the experience of the mass of men? I never in all my walks came across a man engaged in so simple and natural an occupation as building his house. We belong to the community. It is not the tailor alone who is the ninth part of a man. It is as much the preacher and the merchant and the farmer. Where is this division of labor to end? And what object does it finally serve? No doubt another may also think for me, but it is not therefore desirable that he should do so to the exclusion of my thinking for myself.
새가 자신의 둥지를 지으려는 것과 마찬가지로 인간이 자신의 집을 지으려는 데는 일종의 한목적성이 있다. 인간이 자신의 손으로 집을 지어 소박하고 정직하게 일해서 자신과 가족을 먹인다면 어떤 새라도 흥이 나면 노래하듯이 누구라도 시적인 재능을 개발할 수 있을지 누가 알겠는가? 하지만 우리는 안타깝게도 다른 새가 지은 둥지에 알을 낳고 귀에 거슬리는 시끄러운 노랫소리 때문에 어떤 여행자도 달갑게 여기지 않는 찌르레기와 뻐꾸기처럼 행동하고 만다. 우리는 집 짓는 즐거움을 목수에게 영원히 양보해야만 할까? 많은 사람들의 경험 세계에서 건축은 어떤 의미가 되었는가? 난 지금껏 숱한 곳을 돌아다녔지만 자신의 집을 짓는 소박하고도 자연스러운 일에 열중하는 사람을 만난 적이 없다. 우리는 공동체의 일원이다. 영국 속담처럼 재단사만 아홉 명이 모여야 한 사람 구실을 하는 것이 아니다. 설교자, 상인, 농부 등 누구라도 마찬가지이다. 노동의 이런 분할, 이 분할은 대체 어디에서 끝날까? 노동을 분할하는 목적이 궁극적으로 어디에 있을까? 지금도 어떤 사람이 날 대신해서 생각하고 있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내가 자주적으로 생각하지 않고 다른 사람이 날 대신해서 생각한다는 건 결코 바람직한 현상이 아니다.
True, there are architects, so-called in this country, and I have heard of one at least possessed with the idea of making architectural ornaments have a core of truth, a necessity, and hence a beauty, as if it were a revelation to him. All very well, perhaps, from his point of view, but only a little better than the common dilettantism. A sentimental reformer in architecture. He began at the cornice, not at the foundation. It was only how to put a core of truth within the ornaments, that every sugar plum, in fact, might have an almond or caraway seed in it. Though I hold that almonds are most wholesome without the sugar, and not how the inhabitant, the indweller, might build truly within and without, and let the ornaments take care of themselves. What reasonable man ever supposed that ornaments were something outward, and in the skin merely, that the tortoise got his spotted shell, or the shellfish its mother pearl tints, by such a contract as the inhabitants of Broadway, their Trinity Church? But a man has no more to do with the style of architecture of his house than a tortoise with that of its shell. Nor need the soldier be so idle as to try to paint the precise color of his virtue on his standard. The enemy will find it out. He may turn pale when the trial comes.
이 나라에도 건축가라고 일컬어지는 사람들이 있다. 건축적인 장식에는 진리의 핵심, 즉 반드시 필요한 것, 따라서 아름다움이 있어야 한다는 생각에 완전히 사로잡힌 건축가에 대한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다. 그는 그 생각을 계시로 받아들이는 듯하다. 그의 관점에서는 나무랄 데 없는 생각일진 모르지만 내가 보기에는 천박한 아마추어적 취미보다 약간 나은 생각에 불과하다. 건축의 감상적인 개혁가인 그는 기초에서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처마 돌림띠에서 시작했다. 이렇게 해서라도 진리의 핵심을 장식에 끼워 넣겠다는 생각은 모든 알사탕에 아몬드나 캐러웨이 열매를 넣어야 한다는 생각과 같다. 내 생각이 맞는다면 아몬드는 설탕 없이 먹는 것이 몸에 가장 좋다. 이것은 거주자, 즉 안에서 사는 사람이 안과 밖을 진실되게 만들어 가면서 장식을 자제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생각이다. 예부터 합리적인 사람이 장식을 외적인 것이고 껍데기에 붙은 것에 지나지 않는다고 생각한 적이 있었던가? 브로드웨이 주민들이 트리니티 교회를 지을 때 건축업자들과 계약을 맺은 방식으로 거북이가 점박이 등껍질을 얹었고 조개가 진주처럼 영롱한 빛을 띠는가? 거북이가 자신의 점박이 등껍질과 실질적으로 아무런 관계가 없듯이 인간도 자신이 사는 집의 건축 양식과 실질적으로 아무 관계가 없다. 병사가 아무리 한가해도 자신이 추구하는 미덕을 상징하는 색깔을 깃발에 칠하지는 않을 것이다. 그렇게 하면 적은 곧 그의 미덕을 알아챌 것이고 시련이 닥치면 그 병사는 당황해서 어쩔 줄 모를 것이다. 방금 들으신 음악은 Kings of Convenience와 Feist의 The Build-Up이었습니다. 삶의 본질을 왜곡하는 허례와 허식은 소로의 인생 원칙에서는 악덕이었습니다. 건축에 있어서의 진리가 무엇인지를 잊어버리고 처마 돌림띠 같은 사소한 장식에 집착하는 건축가를 예로 들면서 그는 그런 감상적인 개혁이 인간의 삶을 얼마나 왜곡하는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가 말하는 참된 아름다움이 배어나오는 집이란 어떤 집인지 계속해서 읽어보겠습니다.
The most interesting dwellings in this country, as the painter knows, are the most unpretending, humble log huts and cottages of the poor commonly. It is the life of the inhabitants whose shells they are, and not any peculiarity in their surfaces merely, which makes them picturesque. And equally interesting will be the citizen's suburban box, when his life shall be as simple and as agreeable to the imagination. And there is as little straining after effect in the style of his dwelling. A great proportion of architectural ornaments are literally hollow, and a September gale would strip them off, like borrowed plumes, without injury to the substantials. They can do without architecture, who have no olives nor wines in the cellar. What if an equal ado were made about the ornaments of style and literature, and the architects of our Bibles spent as much time about their cornices as the architects of our churches do? So are made the belles lettres and the beaux-arts and their professors. Much it concerns a man, forsooth, how a few sticks are slanted over him or under him, and what colors are daubed upon his box. It would signify somewhat if, in any earnest sense, he slanted them and daubed it. But the spirit having departed out of the tenant, it is of a piece with constructing his own coffin. The architecture of the grave and carpenter is but another name for a coffin maker.
화가라면 누구나 알겠지만 이 나라에서 가장 흥미로운 집은 가난한 사람들의 초라하고 조금도 꾸미지 않은 통나무집과 오두막집이다. 이런 집들이 picturesque, 즉 그림처럼 아름다운 양식처럼 보이는 이유는 그 특이한 겉모습에 있는 게 아니라 그 집들을 껍데기로 삼아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에 있다. 따라서 교회에 사는 시민들도 소박하고 상상력을 자극하는 삶을 살며 건축 양식의 효과를 내려고 집을 억지로 꾸미려고 애쓰지 않을 때 그들의 상자 같은 집들도 그처럼 흥미롭게 보일 것이다. 대부분의 건축적 장식은 문자 그대로 공허한 것이어서 9월의 강풍은 그런 장식들을 빌린 옷인 양 몽땅 날려버리겠지만 본질적인 것에서는 아무런 상처도 주지 않을 것이다. 지하실에 올리브나 포도주를 저장해 놓지 않은 사람들은 건축이 없어도 얼마든지 살아갈 수 있다. 그래서 교회를 짓는 건축가들이 처마 돌림띠에 신경을 쓰듯이 고전으로 남을 책을 써야 할 작가들이 글을 아름답게 꾸미는데 시간을 보낸다면 어떻게 될까? 요즘 들어 사람들이 기둥을 자신의 위나 아래로 얼마나 기울이고 상자 같은 집에 어떤 색을 칠해야 하는지 등에 관심을 쏟고 있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그래도 우리가 열성적으로 직접 기둥을 기울이고 집에 색칠을 한다면 약간의 의미는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미 거주자에게서 영혼이 빠져나간 까닭에 그런 행위는 자신의 관을 짜는 행위, 즉 무덤의 건축에 불과하다. 따라서 이제 목수는 관을 짜는 사람을 달리 표현하는 이름일 뿐이다. 이승열의 영미문학관, 헨리 데이비드 소로 에세이 월든. 오늘 감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방금 들으신 음악은 Gavin Jasper의 Everybody's Gotta Learn Sometimes 였습니다. 본질을 잃어버린 채 허식에만 눈이 어두운 목수의 집 짓기, 이것은 집이 아니라 관을 짜는 것이며, 그런 의미에서 현대의 목수는 관을 짜는 사람으로 전락했다는 마지막 대목, 단아한 문체 속에 숨겨진 날카로운 칼처럼 그런 비판으로 다가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건 여기까지입니다.
이승열의 영미문학관에서 마련한 이번 주 선물 소개해드립니다. 은행나무에서 헨리 데이빗 소로우의 월든을, 은행나무에서 정유정의 에세이 히말라야 환상 방황을, 저자극 기능성 천연 화장품 브랜드 그린리프에서 천연 화장품 선물 세트를, 아로마 테라피와 자연주의 제품 쇼핑몰 말길담에서 아로마 선물 세트를, 청우 건강에서 유기선식 든든한 아침 만찬을, 청담동 어느 아름다운 날 스튜디오에서 가족 사진 촬영권을 드리고요. 전시 선물도 있습니다. 대림미술관에서 10월 12일까지 열리는 트로이카 소리, 빛, 시간, 감성을 깨우는 놀라운 상상 전시 티켓 게시판에 신청해 주세요.
Glenn Frey의 The One You Love로 인사드립니다. 내일 월든 네 번째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승열의 영미문학관의 이승열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케이든이었습니다.